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뭐 타임워치 크게 의미 없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도 30분 하기로 해놓고 제가 50분을 타임워치 켜놓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 초까지 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약간 좀 핑곗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다음 강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셔서 네, 아무 핑계 없이 바로 메시지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강부터 7강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들었고 교재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를 정말 믿음으로 도장을 찍는 과가 이 8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좀 중요하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8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강의들이나 어떤 제일 마지막인 어떤 재림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당세복을 띠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 살아 있을 때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확실치 않는 부분들 좀 계속 흔들리는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 8강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한테 없었다는 부분들을 사회 현장에서 제가 좀 발견을 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살아 있을 때 다시 온다는 재림 신앙은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 봐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8강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자체가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아니고 오직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이유가 없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딱 적게끔 너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기록을 해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딱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 성경을 기록한 게 뭔가 이제 믿게 하기 위함이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좀 따라온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근데 요한복음에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또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보고 매일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 누구에 대한 얘기냐?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사실 그 당시 보던 성경은 신약이 아니었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 본인에 대한 얘기임을,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얘기임을 예수님 직접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기록 목적이 이거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목적, 설교를 하는 이유, 또 양육을 하는 이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설교를 불경으로 하지 않잖아요. 설교를 코란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제자 양육도 성경을 가지고 하고 모든 어떤 제자 교육 또 전도와 선교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오직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럼 설교의 목적도 양육의 목적도 뭐 제자 훈련의 목적도 모든 전도와 선교의 목적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목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외의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다. 오직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인데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8강 전체에서 이 2번이 제일 좀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이 돼 있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 세계 인류의 인간 중에 사단을 이길 인간은 없고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이 근본 문제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의미 자체를 앞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또 이 부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는 의미고 그래도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길을 내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1번의 내용처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 믿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생각한 걸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실은 저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바울이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사실 봐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화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성화의 최고점이 최고의 고백이 최고봉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이 고백이 성화의 끝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세부 현장을 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나 이 외에도 그 뒤에 나오는 성경구절을 확인해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최고의 성화의 어떤 꼭지점이야 어떤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고 믿는 순간 이렇게 믿고 나가서 바로 전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스타트고 출발점인데 너무나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고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가려져 있고 또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어떤 성장대에서 최고봉이 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믿음과 동시에 나는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오래 믿었든 지금 현재 믿어 상관없이 성경대로라면 누구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나는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나 언젠가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냐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은 한번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구나 믿는 자들의 시작이구나 믿는 자들의 출발점이구나 그래야 믿는 자의 삶이 사라지는구나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전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아마 13절에 집중했었고요 그리고 12절을 읽더라도 비천은 무시했을 겁니다 이거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배고픔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궁핍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여지는 게 풍부, 배부름, 풍부 이런 것만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인식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아니면 배부름에 처하든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바울은 자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요. 사실 죽은 자는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아플 일이 없고요. 죽은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바울의 삶과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 사실 말도 못할 핍박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고통 이런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바울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고백은 다윗이 인생 최고의 어떤 고난 중에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생명이 왔다 갔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고백한 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통일하게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당연히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화되고 훈련되고 단련되고 연단돼서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제 나눈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물론 그런 자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고 다 병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성령으로 답변을 주시잖아요. 바울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바울이 세 번을 자기 몸에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간절히 딱 세 번 기도했대요. 우리 같으면 30분, 300분 기도했겠죠. 나을 때까지 바울은 딱 자기 건강을 세 번 딱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뒤로 바울은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요. 자기 어떤 세상의 일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들이 바울의 고백 속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지 않았고 예수 믿고 병났지 않았고 예수 믿고 인정받거나 대우받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배웠고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부끄럼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잘해야 되지 않냐. 아,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음을 봤어요. 제가 배웠던 내용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완전 반대의 얘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멸시받고, 천한 취급받고, 없는 자로, 미련한 자를, 그런 자를 들어서 주님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성경하고 정말 다르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인생 20몇 년 신앙생활이 억울한 거예요. 왜? 다니면서 뭘 배웠냐 이거죠. 물론 성경을 못 본 저의 책임도 있었지만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아니, 조금 극단적인데 멸시받으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멸시받고 천대받고 바울 때 그래 살려고 노력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멸시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천대받는 걸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세상살이 살아간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없는 자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면 나는 약한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부족한 자가 없는 자가 미련한 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패러다임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이해가 되죠. 반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반은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 삶이 그랬거든요.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뒤에 나옵니다. 불법을 행한다. 불법이요. 그냥 불법 뭡니까? 불법을 행하면 죄인이잖아요. 말이 불법이지 죄를 행하는 겁니다. 죄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든 재산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2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죽은 자가 억울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요청하거나 뭐 아쉬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되는 그게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에서 모든 일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 아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게 그런 게 나옵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 적히지가 않아요, 대부분. 시험이 들지 않게 근신하라 이런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서 15장 5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를 시험해보래요. 스스로를 확증해보래요. 뭘 위해서 스스로를 시험하고 뭘 위해서 스스로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이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스스로 시험해보래요. 말씀에 뭘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떤 믿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는 매 순간 스스로를 시험해야 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있고 믿음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으면 그걸 믿는다는 믿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살았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도 할 수가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는 거라. 요거 난 자니, 요게 한국어가 저는 항상 아쉬워요. 왜? 영어 통역을 듣다 보니까 영어가 제가 들리는 게 아닌데 이걸 본이라고 해석을, 그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본. 예. Born of God. 예. 제가 닫다 보니까 본이에요. 이게 본이 뭐냐면 태어난 거예요. 난자다. 이게 조금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이런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난 자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구원이 뭐냐? 예. 절대로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위인이 없습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야 구원받은 겁니다. 죄인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 해결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이 성경구절 또 골로새서 1장 13절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다른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치유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판단해요. 내 병이 나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면 뭐고,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내 병이 나았겠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확인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불교에서 치유받고 저 이슬람에 치유받은 사람들은 무속인가가 구대가 치유받은 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치유나 모든 응답이나 방안이나 경건의 생활도 절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걸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보시면 그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그가 경건했다 나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질문 던지잖아요, 목사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와서 누구나 봐도 구원받았을 거로 판단이 될 겁니다. 구원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어서 함부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죠.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세례를 임하지 않았고 베드로한테 복음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구원받기 전 상태가 이 상태였지만 이걸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겁니다. 사도행 18장에도 그 아볼로의 상태가 나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사실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이제 구원받았지 않았을 상태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예수에 관한 것을 항상 배웠어요. 성경 교재로 항상 가르쳤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 상태 저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지지 않았어요. 그때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안 맞으니까. 이런 상태들입니다. 자, 그래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직접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 물론 일부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달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왜? 이거 평신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누가 합니까? 귀신을 누가 쫓아냅니까? 많은 권능을 오늘날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누가 합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세요. 많은 신학대 교수님들. 그런 어떤 직분 자리에 있고 대단한 자리에 있는 분들,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 이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알지 못한다 안 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밝히 말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죄입니다. 아니 선지자 노릇이 죄냐고요. 병을 낫고 귀신 쫓아내는 게 죄냐고요. 많은 전 세계의 목사님들이 하는데 아프리카 가면 예언자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실제 한다니까요. 그래 주여 주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밝히 말하는데 절대 천국 못 간다. 왜?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아버지 뜻이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나.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아시아 지역에는 주님께 주신 자가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 없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띄고 있는 거죠. 세계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믿는 것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 뜻이고 전 세계에서 내게 주신 자 세계 복음화 찾는 게 아버지 뜻이다. 요게 큰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문맥적인 의미를 한번 더 보시면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했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그럼 내게 주신 자가 또 누구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고 영생을 얻는 자가 내게 주신 자입니다.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이 자가 영생을 얻는 거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다. 그래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띄는 겁니다. 이제 이 내게 주신 자에 대해서 예수님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도 그냥 내게 주신 자를 예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내게 주신 자에서 예수님이 의지를 보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큰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수도 없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로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4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합니다. 자, 믿으면 반석입니다. 이 믿음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반석이고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누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이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망하고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반석이 없는 거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다는 어떤 증빙인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이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기가 차게 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천국 열쇠의 주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푼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대요.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베드로 뜻대로 한다는 조심스러운 이단이 안 돼야 되니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배경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사와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땅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 이전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기도 보면요. 저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냐? 저도 수준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먼저 기도할 때 내 문제, 내 회개하는 거 기도 안 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스스로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뭐 먼저 기도하는지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거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 8강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20분을 좀 오버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르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절대적인 기준이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순수하게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시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